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4절 두 절 말씀 봅니다. 신약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4절까지 두 절 말씀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오늘은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3절 4절 함께 읽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말씀에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께 예배할 때 주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 나누어줘도 당신의 은혜 충만히 전해지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나선 이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올림픽 한창이죠. 올림픽 시작 전에 한국에서 걱정과 염려가 많은 뉴스를 좀 들었습니다. 예선을 탈락한 종목도 많았고요. 또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대한민국 선수단은 역대 최소로 그렇게 꾸려져서 이번에 올림픽에 갔다라고 합니다.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 시작된 올림픽, 그런데 막상 대회가 시작되니까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선수들이 많은 종목에서 좋은 결과로 선전합니다. 대회 초반에 대한민국 사격이나 양궁이랑 또 펜싱에서 그렇게 메달을 따는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주간에 한국의 한 신문의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은 전투민족인가요? 파리에서 총칼 활로 메달을 따 뭐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선수들이 애쓰는 모습들 보면 뿌듯해집니다. 그리 열심히 있는 애국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외국에 살면서 고국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보면 그것이 항상 우리를 감격해 만들지요. 물론 대한민국 선수들의 모습이 제일 먼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 선수들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또 감동받고 인상 깊게 볼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잠깐 중계 하이라이트를 보는 장면 중에 제 마음에 좀 인상 깊게 남았던 장면은 치열한 경기 후에 상대편 선수들이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던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중에는 상대방을 꺾으려고 내 힘 다 하죠. 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서로 안아주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애썼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떤 경우에 보니까 도리어 승자가 크게 감격하고 있어서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터에 진 패자 선수가 도리어 승자를 위로하는 장면도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방금 전까지 내가 반드시 이겨야 할 그런 선수 상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 왔는지, 또 이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세상 다른 누구보다도 그 시간을 제일 잘 이해하고 또 공감할 이는 서로를 상대했던 그 본인들이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을 들어보면 특별히 동일 종목의 선수들끼리는 더 깊고 독특한 유대감들이 그렇게 있다라고들 많이들 말합니다. 이렇듯이요,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죠. 만약에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 상황에서 서로를 위한 위로와 격려가 일어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참 위로받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듯 동일 종목의 선수들은 공통의 이해라도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여지들이 많이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그 부분이 참 쉽지 않죠. 서로의 공감대 형성이 많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다양한 사회, 또 각기 다른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요즘 아닙니까? 상대방의 성격이 어떻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 알려고 해도 좀 오래 걸리는 게 사람에 대한 그러한 파악 아닐까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또 공감대 형성에 오랜 시간 들여서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여지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요 몇 년 새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평가 또 인간관계를 말할 때면 자주 등장하는 게 하나 있는데 MBTI 검사입니다. 카를 융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만든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만들어진 검사법이죠. 이 검사는 사람을 총 16가지의 성격으로 분류해 놓습니다. 간단한 몇 분의 검사로 성격을 파악하고 정의한다라고 하는 점. 그 간편함과 또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에 대한 그러한 필요가 잘 결합되어서 요 몇 년 새 이 검사법은 굉장히 한국에서 득세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16개의 각각의 성격과 또 잘 어울리는 성격은 뭐다라고 그렇게들 많이들 말합니다. 이런 성격, 저런 성격 또 잘 어울린다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물론 재미의 측면에서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생각해 보면 사람 성격이 어떻게 딱 16개로 구분되겠습니까? 저는 혈액형으로 성격을 말하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여기 대부분 다 그러실 것 같고요. 여러분 혈액형으로 성격 논하던 시대에는 사람 성격 네 가지로 그렇게 나눴었지요. 그때보다는 성격의 수가 16가지로 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인간의 성격 어렴풋이라도 16가지로 규정한다라는 것 너무 성급한 일반화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흔히 사람 잘 안 변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만큼 쉽게 잘 변하는 존재도 없습니다. 엊그제 말씀 요만큼 준비하다가 저희 아들과 야 우리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라고 해서 잠깐 다시 검사했거든요. 저는 이전과 같고 아이는 결과가 내향적인 사람에서 외향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자기도 놀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검사 결과는 언제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상황과 내 안의 변화가 각기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람의 성격 절대로 규정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연고로 여러분 세상에서 날 잘 이해하고 날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찾는다라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위로받기 쉽지 않은 세상 속 위로해 줄만한 사람조차 찾기 어려워지는 요즘 더 외롭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삶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기술이 개발되면 좀 나아질까요? 기술 개발이 된다 한들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달라질 것 없어 보입니다. 뭐 요즘에 한창 각광받고 있는 AI로도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 친구들은 감정 없고요. 인터넷 속에서만 있는데 어떻게 인간의 감성들이 그렇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상황과 감정을 다 알고 나와 공감하며 나를 위로해 줄 존재를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죠.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본문 보면 바울은 자기가 위로받을 만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3절의 이 표현이요, 그냥 보면 성경 내 어느 다른 표현들과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한들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상투적인 어떤 찬양의 표현 정도로 그렇게 보일 수도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 표현 속에 담긴 뜻이요, 좀 더 들여다보면 여기에 담긴 뜻은 간단하지만도 가볍지만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3절에 나타난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실 만한 분이심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해한 위로자 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좀 더 들여다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유일한 완전하시고 또 복된 위로자 되시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바울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표현이요, 매우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도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에 쓰이기 시작한 새로운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요, 우리가 동일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지요. 원래 이스라엘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어떤 기본적인 표현법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않았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를 설명해 주는 표현이죠. 그것도 아주 밀접한 관계 말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의 단위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이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강조점이 사라지게 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표현보다 더 많은 자와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하고 새로운 표현인 것이죠.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더 많은 이들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확장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오롯이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다 집중하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도요, 당신의 열방을 향한 뜻들을 드러내 보이신 적이 있었더랬지요. 다만 하나님의 역사가 당시에는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그렇게 행하여진대 반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온 열방과 세상 끝에서 역사하시는 지경이 넓어지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자, 모두를 향한 하나님 새로운 관심의 시대, 그 뜻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자비의 아버지는 완전히 정반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비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전통적 유대교식의 표현법입니다.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요, 자비의 아버지는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던 기도문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면은요, 우리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란 말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의 아버지는요, 방금 전 살펴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과는 아예 다르게 아주 오랫도록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경험해온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는 귀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지점이 있죠. 이렇게 오래된 유대인식의 이 표현법을 왜 바울은 그대로 오늘 차용해서 사용했을까라고 말이죠. 앞에는 새로운 표현을 썼는데 왜 뒤에는 오래된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자비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품성 중 하나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앞에서 새로운 예수 시대를 맞이한 본인들을 향하여서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아주 오랫도록 이해되어져 온 표현으로 그렇게 오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어떠한 표현이 남았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비는 근거이고 위로는 결과입니다. 여기 위로라고 하는 이 원문,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클레세우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파라클레세우스는 그냥 어떤 보이지 않는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요, 주의 자비로 구체화되어지고 실체화되어진, 보여지는 직접적인 위로를 뜻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요, 또 위로해 주시는 일들을 우리 참 삶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위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합니다. 바울 역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 많이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예가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도 하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늘 걱정이 많았던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 디도를 통하여서 답장을 받지 못하죠.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걱정들, 고민들이 쌓여갈 무렵에 마침내 바울이 디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6절, 바울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그냥 내가 디도 만났다, 드디어 만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와 내가 만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그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단순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울은 이 일을 통하여서 자기를 위로하시고 자기를 격려하시며 자기의 걱정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음을 작은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이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란 표현에 좀 더 집중해 보십시다.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세스라고 말합니다. 이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그보다는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풍부하다. 때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3절에서 그래서 말하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란 어떠한 하나님을 말하는가?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를 충분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넓은 품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4절 초반입니다. 여러분, 4절 초반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초반의 이 설명은 3절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환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무엇일까요? 실제적인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질, 그러나 감당해야 할 어려움의 시간을 말합니다. 어렴풋한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때를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가 살펴본 듯 주님의 위로는 매우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공급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위로하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현재의 진행형으로 쓰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의 진행형은요, 예전에도 되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을 사용하는 시제적인 표현이죠. 오늘 그 표현이 위로하사에 쓰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끊임없이 믿는 자에게 공급되어지고 일하여 주실 것이다란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예수로 구원받은 인생들에게 주님의 위로는 그래서 부족할 수도 모자랄 수도 없다. 이렇게 바울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초반에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우리와 공감할 수 있고 누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쉽지 않은 세상 중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고자 할 때에 믿는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분은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분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께 돌아온 모든 영혼들과 지체들과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에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본성은, 그의 본질은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 있다면 충분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위로를, 그의 자비와 풍요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말입니다. 사람의 위로, 사람의 격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는 믿는 자 위에 끊임없이 넘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위로가 과연 어떠한 위로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하여서 이사야 66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6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너희 마음이 기뻐서 원기가 왕성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의 위로와 비교되어 있습니까?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위로와 비교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위로와 돌봄과 비교될 수 있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왜 어머니의 위로가 언급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들에게 최고라고 여겨지는 그 어머니의 위로와 격려보다도 더 충만하고 더 은혜로써 그의 백성들에게 펼쳐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나 물질로나 기술로나 만족하지 못할, 위로받지 못할 우리의 마음과 삶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만 우리가 분명하게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여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사야 66장 13절 중반에 보시면 너희가 그 위로를 어디에서 받을 것이라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죄된 곳에 앉아있고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차있는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위로 임하지 못합니다. 주의 지경에, 주의 마음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어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요. 당신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언제 내 삶에 베풀어집니까? 내 삶의 자리와 내 마음에 무엇이 차있고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위로를 받을 만한 곳에 내가 있는가 되돌아보십시오. 어머니와 같은 큰 위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로가 우리에게서까지만 흘러오다가 멈추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위로가 세상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장 4절 중반 이후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중반 이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위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위로로 어려움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나도 상처받았지만 예수 만나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나서 회복되어 위로자와 치유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헬리나 후에는 상처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상처입은 치유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무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았고 제자들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으며 가족들로부터 거절받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상처를 홀로 지신 그분이 온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인생을 이해하십니다. 상처받은 치유자에서 헬리나 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상처입은 인생, 마음 상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받으면 그 위로로서 다른 모든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또한 예수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이제 그의 위로로 우리도 나음과 회복을 얻고 그 감격을 전하는 데까지 이르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말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가 이제 일어서 내가 짊어질 인생들 지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믿는 자들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공급받은 우리가 그 세상에 주의 위로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처 입은 지우자 우리 또한 되어져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서로의 상황들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간극 넓어져 그것들이 사라져가는 시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시며 당신의 위로 모두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주의 위로를 경험하고 삶의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위로와 격려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